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른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18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 속에서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듣게 하는 귀한 시간으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시고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무엇인가를 깊이 발견하고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난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결국 예수님은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생수를 주는 분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생수를 주는 분으로 알아보지를 못했다. 이것이 하나의 문제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자기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뭘 주시는 분이냐, 이걸 깨닫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만나신 이유가 뭐고 또 자기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무엇이고 모른다는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나아가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생수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그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생수가 어떤 것이냐 이것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여인에게 내가 내게 구하였으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그 11절을 보니까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삼나이까?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그 여인의 이 대답 보면은 여인이 생수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더냐 이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은 그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생수라고 하는 것을 단지 어떤 그 깨끗한 물, 우리가 마시는 물, 뭐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당신에겐 지금 물길을 그릇도 없고 또 지금 이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그 생수를 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의 말과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또 나오고 있죠.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그 니고데모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 있겠는가 이렇게 반문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거듭난다는 것이 니고데모의 생각처럼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이걸 의미한다면은 니고데모의 말은 극히 정당한 바른 말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몸이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이 새롭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거듭난다, 이걸 분명히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못 알아듣고 영이 새롭게 된다, 이건 도무지 알지 못하고 그저 몸이 다시 태어난다 이런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더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니고데모는 왜 이 거듭남의 문제를 갖다가 영의 문제로 생각하지를 못했겠냐 그 말입니다. 도대체 니고데모에게 있어서 그 뭐가 부족했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이 문제를 영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차원 쪽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몸이 태어난다는 그런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었겠냐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저나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거듭난다 이런 말을 하면은 금방 우리 알아듣습니다. 아,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 이게 거듭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는 다 같이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니고데모는 우리 다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생각을 왜 못했겠냐고 하는 거죠. 혹 니고데모가 뭐 성령이라는 그런 말에 대해서 성령이 와가지고 새롭게 했다 이런 말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못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지만 사실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는 나와요. 구약에도 만약 구약에 있어서 여호와의 신에 대한 말이 안 나온다면은 아 니고데모가 뭐 구약에 성령이 안 나오니까 성령의 일은 몰라서 그랬겠구나 이런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 분명히 구약에도 여호와의 신이 임해가지고 큰 권능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그런 얘기도 다 나오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에 관한 니고데모가 여호와의 신에 대해서 모를 얘기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냐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 자신들은 뭔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할 때 이미 자기들은 하나님 백성 돼 있고 율법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건 이미 맡아놓은 것인데, 새삼스럽게 거듭나야 한다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리가 만무했다는 거죠. 그게 자기들 얘기로는 생각하지를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니고데모와 똑같은 지금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갖다가 몸이 들어가 다시 태어나는 거 생각하는 거 마찬가지로 생수를 말하니까 결국 뭡니까? 목마른 걸 축이는, 마시는 그런 물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그 예수님에게 지금 당신에게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아주 깊은데 어떻게 물을 떠가지고 생수를 줄 수가 있느냐,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느냐 이런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수를 그냥 물로만 생각을 한 것이죠. 이게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수준의 생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은 거듭남을 이해하는 것 마찬가지로 성경서 뭐 생수다 이런 말을 했을 때에도 여인처럼 뭐 마시는 물 그걸 생수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닐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다 같이 생수라 하면은 우리 목을 축이게 마시는 물로 생각하지 않고 분명히 우리 영적인 문제를 이해를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니고데모와 똑같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냐고 하는 것이죠.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 다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은요, 분명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몰라, 너무 모르는 말이고 유치원생이나 할 수밖에 없는 유치하기 짝이 없는 그런 대답이라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나 니고데모가 뭐 우리보다도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과연 우리들하고 우리가 지금 생수도 이해하고 있고 뭐 거듭난 분이 이해했다고 말하는데 그런 우리들하고 지금 이 성경에 나오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하고는 다르냐, 과연 얼마 다르냐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니고데모 사마리아 여인과 다른 생각 가지고 있다면은 그건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 안에 살고 있다는 이런 증거가 될 겁니다. 근데 만약 이들과 같은 수준이라면은 우리는 그게 아 이게 잘못된 것이구나 깨닫고 새로운 성령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 또 옳을 거예요. 자, 말한 대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한 생수를 그냥 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똑같은 물이 아니고 뭔가 다른 물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런 말을 했죠. 자, 우리가 여인의 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인은 예수님이 말하는 생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야곱의 우물의 물과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의 물하고 예수님 말한 생수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생각이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자기들에게는 야곱의 우물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옛날 야곱 때부터 야곱이 세겜 사람이 돈 주고 산 그 땅이 있던 그 우물, 그 야곱 때부터 자손대대로 지금까지 내려온 우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있고 아주 귀한 그런 우물이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조상이 먹던 그런 물이라 그 말입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존재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그 가면은 이 우물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자, 만약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야곱의 우물을 보고 또 그 물을 마셨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그냥 마시는 물하고 느낌이 똑같겠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뭔가 느낌이 다를 거란 말이죠. 앞산에 있는 물하고 뭐 금강산 물하고 마실 때 느낌이 똑같겠습니까? 아, 이건 금강산 물이다, 다른 물이다, 그 생각 때문에 뭔가 물이 다르게 느껴질 거라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야곱의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에서 나온 물이다, 옛날 야곱이 마시는 물이었다, 이걸 생각한다면은 이 물은 뭔가 다른 물과는 특이한 그런 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건 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물은 똑같아요. 물은 똑같은데 우리가 가진 생각과 느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우물에 나온 물이냐,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한 셈이 특별하다 생각하다 보니까는 거기에 있는 물도 뭔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었고, 오늘 우리도 대개 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안 가봤으면 우리 전국 가본 것 얘기하는데도 못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예수님이 앉았던 바위다 그러면 그걸 바라볼 때에 뭐 일반 바위하고 똑같이 생각되겠습니까? 아, 이게 옛날 예수님이 앉았던 바위구나 되게 생각되면 뭐 특이한 바위로 그렇게 느껴질 것이고, 거기 내가 딱 앉으면은 뭔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올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인이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우리 조상인 야곱 때부터 내려오던 그 우물의 물을 마시고 살고 있다. 그 물은 나도 마시고 내 아들들도 마시고 짐승 다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물이 필요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겐 지금 이런 특이한 물, 아주 귀한 그런 우물이 있는데, 그런 물을 마시고 있는데 또 다른 물이 필요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야곱이라고 하는 그 귀한 분이 먹던 그 우물의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는데 당신이 준다는 그 물은 이 물보다 더 귀한 물이냐 이겁니다. 결국 뭐냐면 예수님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면은 그런 예수님이 준 물은 야곱의 조상, 야곱의 우물보다 더 귀한 물이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 물이라면 달라 그 말입니다. 결국 여인은 결국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일 수가 없다, 이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란 사람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게는 까마득한 조상입니다. 그런 야곱보다 더 크다고 할 유대에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 나는 야곱보다 크다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조상을 모독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먹는 귀한 물이 있다. 근데 당신이 물 준다고 당신 야곱보다 작은 물인데 그런 물이 나한테 무슨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도의 말이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특이한 거, 귀한 거, 이게 있다, 그 생각이 예수님이 주겠다고 한 생수에 대해서 난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밀쳐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만약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기들이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그런 상태였다면 예수님이 말하고 생수에 대해서 관심을 두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기들에게는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주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게 된 겁니다. 이게 마치 뭐 것 같다면 이런 겁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뭐냐면 십자가를 말하면서 정작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깊은 관심도 없고 십자가 은혜 아래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갈급함도 없는 상태,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 말입니다. 십자가 은혜는 단지 감사하다 이런 말 한마디로 끝나버리고 말아요. 그러면서 은혜를 소원하는 것도 없고 나는 십자가 은혜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갈급함도 없이 살아가는 그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훌쩍 뛰어 넘어가 버린 겁니다. 뭔 말이냐면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갈급함은 없는데 천국을 말하고 부활도 말하고 영생도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수준, 유치한 것, 이것을 여기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마치 교회 나와가 유치원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나 예수님 죽으심의 은혜 십자가 여기 붙들고 있는 것이지 우리 같은 수준 높은 사람 이제는 부활 천국 이런 데 매달릴 사람들이다 뭔가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더라 그 말입니다. 마치 십자가 은혜 졸업해버렸고 이제 남은 것은 부활이라는 이런 수준 높은 이런 차원의 것만 남아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 같다 그 말이죠. 나는 십자가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앞에서 십자가 은혜는 말 안 해도 다 압니다. 이런 생각에 머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신앙이 있다고 한 사람들이 크게 실수하는 거예요. 신앙이 있다 얘기기 때문에 뭔가 졸업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지나갔다는 것이죠. 저 밑바닥의 수준,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은혜 이건 지나갔고 이제 나는 뭔가 해야 되고 뭔가 높인 수준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런 생각과 같은 생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에요. 나에게 뭔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를 구하지 되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심할 게 뭐냐 하면은 안다는 마음이 있을 때 아주 조심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미 그 순간부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렇거든요. 안다고 생각되는 걸 또 알려고 일을 쓰는 사람은 없다고 말입니다. 가진 거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가진 거에 대해서 관심이 소홀해지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은혜를 안다고 생각해 봐요. 과연 그 사람은 그런 생각 속에서 십자가 은혜에 대해서 생각, 감성을 살아가냐 그 말입니다. 알고 있다는 이것으로 자기의 할 바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일부러 난 모른다 이런 생각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알고 여기고 있는데 멀리면 난 모른다 이렇다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나는 날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할 때에 은혜의 마음이 향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은 그게 부족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데 뭐가 필요한 것인가 여기에 생각이 머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면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에게는 귀한 물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겠다고 하는 물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를 아니했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13절에 보면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런 말하죠. 물의 차별성을 말씀합니다. 물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토록 귀하게 여기는 야곱의 우물에서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른 물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야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 전혀 다른 물을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은 목마르지 아니한 물이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사마리아에 또 다른 일을 한단 말이죠. 15절에 보면은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런 말합니다. 이 말을 보면은 결국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물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마시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신비한 효능이 있는 그런 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참 편리하겠죠. 한번 마시고 나면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건 참 편리한 그런 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번 마시면 다시는 물길로 오지도 아니하는 그런 물만 있다면 얼마나 사는 게 편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에게 물을 구하는 겁니다. 그런 물을 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스테레오로 막 지금 양쪽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이런 생각을 두고 야 너무 유치한 생각이다 이런 말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유치한 생각하노 이런 말을 우리가 사실 할 수가 있겠지만은 사실 어쩌면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생각은 예수님이 주는 생수가 먹고 다시 목마르지 않은 그런 물이라면은 야 나는 다시는 물길로 올 필요도 없고 얼마나 사는 게 편하겠나 이런 생각했습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위한 생수 그게 여인의 생각이었습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을 위한 생수라고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냐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 역시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많은 것에 대해서 여인처럼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야 그것만 있으면 내가 이렇게 편해지고 육신에 이런 유익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진 경우가 없냐 그 말입니다. 우리들 역시 그런 생각에 빠진 경우가 참 많아요.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야 내가 성령 받으면 내 성품도 변하고 능 생기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른 차원의 사람이 되어질 것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에서 성령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다 이렇게 말했을 때도 역시 뭡니까? 야 내가 은혜를 받고 나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능력을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 그 능력을 받아서 내가 기도만 하면은 기도 응답이 다 되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병든 사람한테 안수한 병이 낫고 이런 걸 바라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능력, 은혜 뭐 이런 모든 걸 갖다가 나한테 뭔가 이득이 주어지고 육신적 편안함이 주어지는 결과로 자꾸 받고 이의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게 뭐냐면은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고 했을 때에 야 하나님이 도와주기만 하면은 아이들 공부 잘하고 사업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흘러가게 되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유체적해지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은 이 예수님에게 결국 구하긴 구하죠. 생수를 잘못 이해를 했든지 간에 처음과는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게 구하지도 않았죠. 예수님 누군지를 몰랐기 때문에 구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여인이 이제는 뭔가 생수를 달라 이런 말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 소주는 생수를 갖다가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생수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점차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처음에 예수를 봤을 때에는 그저 자신들을 개처럼 취급한 유대인으로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구할 필요도 없는 뭐 구할 그런 관계도 아닌 그런 유대인으로만 봤다 그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이방의 수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어떤 생각합니까? 착한 사람, 옛날에 어떤 성현 이 정도로 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뭔가 구할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던 사마리아 여인이 비로소 예수님에게 뭔가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생수를 잘못하고 있지만은 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이게 뭐냐면은 결국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주신다고 하는 걸 뭔가 이해하지 못하면서 구해야 한다는 걸 깨닫는 어떤 그런 수준의 차원의 신자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과정 하나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은 여인이 예수님 죽이다 생수도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 누구지도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그게 어떤 동기 때문이었죠.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네 나비 다섯이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인이 다시는 물길로 오지 않게 생수 달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예수님이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말하죠. 생수를 요구하니까 그래 생수 주겠다 안 주겠다 이런 말씀하는 게 아니고 느닷없이 남편 불러와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인이 남편이 없다 하니까 18절에 뭡니까?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통해서 여인은 자기 앞에 계신 예수님이 결국 오리라 하신 그리스도였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요. 결국 여인은 자기가 어떤 여인인가, 내가 살아가는 것이 지금 어떤 형편인가 이것을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확인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눈이 뜰 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생수를 구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남편이 다섯이다 이런 말 한 것이 뭐냐면은 그 여인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것을 다 아시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그 여인이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것이 아니고 창녀와 같은 그런 삶이라는 것 이걸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삶을 여인이 보게 되었을 때에 여인은 자기에게 뭐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물을 마신다는 것 이걸 더 이상 자랑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먹고 목이 안 마르고 살이 편안해지는 그런 물도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여인에게 야곱의 우물이 있고 그 물을 마시고 살면 뭐합니까? 문제는 지금 자기 자신이 남편이 다시야 되는 그런 형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가진 걸 자랑하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끄집어내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수십 년을 믿었다는 걸 자랑할 때 예수 우리에게 뭘 끄집어냅니까? 네 삶이 엉망이다 이걸 말씀을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주 앞에 난 지금까지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이걸 끄집어낼 때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네가 서로 사랑하느냐 말씀을 통해 우리의 본질을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 믿었다면은 수십 년 믿은 그 삶이 너에게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어떤 집안에서는 뭐 3, 4대가 장로 집안 이걸 자랑을 하기도 하죠. 그런 집안이 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집안에 뭘 말씀하겠습니까? 3, 4대가 장로 집안이면서 그렇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지내고 섬기면 살아가느냐 이걸 물으실 거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자랑거리가 내 목에서 튀어나오려고 할 때에 네가 이 자랑거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뭐냐 이걸 생각해보자 그 말입니다. 그걸과 주님을 위해 한 것이 뭐냐는 말이죠.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우리는 자랑할 말이 쏙 들어가 버리고 말 거란 것입니다. 나는 야곱의 우물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생수가 필요 없다 이렇게 한 여인에게 그럼 너의 그 남편 데려와 봐라 말이죠.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하면서 네 삶은 이렇게 엉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야곱의 우물을 버려버리고 결국은 예수 자체를 바라보게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깊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신자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래야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보다는 다른 데 더 목을 메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끄러울 게 바로 이거예요. 세상은 돈 없고 남들보다 못 사는 이런 걸 부끄러워하지만 신자는 그걸 부끄러워하는 그걸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그게 진짜 신자란 말이죠. 이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모습입니다. 못 배운 걸 부끄러워한 것이 아니라 못 배운 것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나를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린 참으로 형편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십시오. 뭘 하라 하라 이런 말씀 나올 때에 그게 신자로 당연한 모습이기 때문에 사랑하라, 희생하라, 서로 겸손하라, 섬기라 이런 말씀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말씀 대해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이 살고 있는가 하는 우리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이 다섯이라면은 우리가 그 여인과 다를 바가 뭐겠어요? 우리 역시 세상에 많은 남편 두고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면서 기뻐 감사하는 이런 수준이 아니고 돈 없으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 재미까지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게 바로 우리일 수가 있단 말이죠. 돈이 남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돈만이 아니고 자식이든 남편의 직장이든 그 뭐라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것들이 몽땅 남편의 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자리에 그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형편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남편만 섬기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고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그저 교회 와서만 찾을 뿐 세상에 살 때는 또 다른 남편 의지하고 바라보고 즐기고 살아가는 거. 그랬을 때에 네 남편 다섯이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실제를 드러내는 우리 형편을 드러내는 그런 주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면서도 우리는 내 형편을 돌아보지 아니할 때에 여인이 야곱의 의무를 자랑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다니는 교회를 자랑하고 성경을 아는 걸 자랑하고 십자가하고 뭐 기도를 한다 여러 가지 내세우면서 마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우리 형편을 발견하라고 오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은 교인들이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랑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인 수는 몇천 명이다 자랑하고 예배당이 몇 층이고 몇 평이고 오르간이 얼마짜리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더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물으신다는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걸 방해하는 것은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 가지 것들입니다. 그게 그걸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형편을 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수십 년 믿었다고 하는데 나는 목사라 하고 나는 장로라 나는 권사라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걸 생각해 보자 그 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섬김이 살고 있는지 형제를 희생해 본 적이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 자기의 모든 걸 내어주신 예수님의 희생과 승리 앞에서 우린 과연 나보다도 형제 유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걸 생각해 볼 때에 분명 우리는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는 뭐 수십 년 믿어서 내가 목사입니다. 이걸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구할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와 긍휼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생수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자기 편함을 생수 달라고 했을 때에 남편 불러오라 이렇게 말한 의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너에게 지금 목이 안 마르는 그런 네 육신 편향인 그런 생수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네 형편 속에 볼 때에 너를 긍휼히 여기고 너를 위해서 몸을 버리고 희생하실 그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에게 남편 불러오라. 그 여인의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끄집어내는 말씀을 하고 있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 형편을 돌아보면서 내가 부끄러운 자구나 하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부끄러운 자임을 알 때에 그 부끄러움을 가려기 위한 주님의 그 보혈의 피가 귀하다는 것 이걸 마음속에 새기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었고 은혜를 입었다 그걸 다시금 기획할 때에 그때 감사와 찬송이 넘칠 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기획했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부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 목말라지 아니하는 그런 삶이 될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 베푸신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자리에 앉게 되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살아가며 살면서 이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걸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형편이 어떤 것인가를 발견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날마다 주를 만나면서 주님으로 감사함.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왜 귀한 것인가. 이것을 새롭게 다시 깨닫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예인이 예수께 말하는 그 말 속에 우리가 지금 예수에 대해 생각했던 우리의 의도가 들어있지 않는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한 말씀을 통해서 아, 내 형편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내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뭘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처지 형편이구나. 그런 내 부끄러움을 가려준 주님의 은혜와 그 희생, 그 사랑이 너무나 크구나. 이걸 깊이 깨달으시고 다시금 감사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를 생각해 볼 때 마치 지금 이 시간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수준이 바로 우리 수준이었고 여인이 주님을 대했던 그 마음이 바로 우리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는 주님의 은혜와 공의를 말을 많이 했지만 내 부끄럼도 모르면서 주님의 은혜를 말했던 그런 우리의 수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입에선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실제 살아갈 때에는 내 삶에 유익된 것을 원했던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수준이었던 걸 깨닫게 하시고 이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형편과 처지를 드러내신 그 주님의 뜻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주를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형편은 주님 말씀을 잊지를 못합니다. 섬님과 사랑과 희생과 그 주님 마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저희가 되게 하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부끄러움 속에서 우리를 가리신 주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금 알면서 그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감사하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